에베소서 5장 7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7절에서 21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지막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아, 우리 계속해서 이 본문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떠했는데 이제는 어떠하다는 것으로 우리의 현실을 알려주시죠. 근데 전에는 우리의 현실이 어둠이었다고 하십니다. 그 어둠의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할 불순종의 아들들이고 사단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었다. 이게 어둠의 참 현실이었다고 하십니다. 그러한 죄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로 인해 빛으로 들어왔다. 빛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 빛의 현실은 뭐라고 하시죠? 주님 안에 속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들이 되었고 예수님 나라인 영원한 천국에 속한 백성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시고요.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우리 구원의 현실을 증거하는 삶이라고 하시고 성도에게 마땅한 삶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것을 계속 복음 말씀을 통해 믿고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가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뭘 이루셔서 나의 현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믿음으로 이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절대 억지가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삶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인지를 이제 오늘도 계속 살펴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는 10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죠. 빛의 자녀의 삶에는 그 안에 누구를 모시고 산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리고 빛의 자녀의 삶은 삶의 목적이 뭐예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첫 번째 목적이 되는 삶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제 11절부터 계속 볼 텐데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의 현실을 알려주실 때 이 참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세요. Participate.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에 참여되어 있기 때문에 빛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나라에 이미 참여되어 있기 때문에 어둠에는 참여하지 말라.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이죠. 왜? 거기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11절을 영어로 하면은요. Do not participate in the unfruitful deeds of darkness. 어둠의 열매 없는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도리어 책망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이 어둠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어둠으로 살아가는 습성이 있지만 자꾸 거기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그 어둠의 삶을 뭘로 알려주시냐 하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거는 무슨 뜻이죠? 이 예수님이 없는 자리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 예전에 우리 삶에 예수님 없이 차지하고 있었던 탐욕, 더러운 것, 음행. 그것이 우리 삶을 주장했다는 거죠. 그것으로 주장하는 삶을 살지 말고, 12절에서는 그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므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입에 담아서도 안 되는 구원의 현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어둠에 참여하지 말라. 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아까도 어둠을 뭐라 그랬죠? 어둠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할 불순종의 아들들, 사단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들의 삶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자들의 삶에 참여하지 말래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살펴보았죠? 어둠인 이 죄악 세상을 떠나 살라는 말은 아니죠. 그리고 뭐 세상 죄인들과는 전혀 어울리지도 말라는 뜻도 아니죠. 우리가 어디 뭐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외딴 곳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라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빛의 자녀들의 삶의 원리는 예수님이 없는 세상 죄인들의 삶의 원리와는 달라야 한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살아가더라도. 이 세상 죄인들의 어둠에 속한 자들의 삶의 원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온갖 음행, 더러운 것, 탐심. 이것이 주장하는 원리인데 우리는 그런 원리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 어둠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빛에 속한 자로 살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떠나 살아가라. 이 말씀이 그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재밌는 비교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빛의 나라의 현실을 증거하고 빛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과 빛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어둠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 주장하는 삶, 빛은 그것에서 떠나는 삶? 그 정도가 아니에요. 빛의 삶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 자리에. 이 반대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의 삶에는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이 탐욕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 계심으로 그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와 교제 속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또 내가 주장하여 나의 정욕,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이 주장하는 삶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 말씀을 주시면서 10절에 빛에 속한 성도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알려주셨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성도들이 이 세상 죄인들과 다른 것은 그저 더 도덕적이고 더 선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 우리 성도들 안에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빛에 속하여 살아가는 삶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지만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이 주장하는 삶의 반대는 그저 그러한 죄악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요, 거기서 떠나 살아가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The Lord. 그분이 내 삶을 주장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어둠을 떠나서 빛에 속하여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을 보세요. 아, 그들이 도덕적이지 않았어요. 선한 삶 살지 않았어요. 아닌가요? 그런데 어둠이었어요? 빛이었어요? 어둠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을 죽이고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판단할 때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린 너무 도덕적으로 판단해요. 내가 너무 도덕적 기준이 되어버렸어. 이러면 도덕적으로 안 돼. 이러면 도덕적으로 돼.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나의 주님이신가 아니신가, 이거라는 거죠. 이것이 빛에 속해 있는가 어둠에 속해 있는가. 내가 세상에서 최고로 도덕적으로 살아도요,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아니면 어둠이에요. 어둠 속을 가는 거예요. 이걸 좀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빛에 속하여 살아가는 삶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데,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 전서 한번 가보시겠어요? 5장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 전서 5장 9절부터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비슷한 에베소서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참여하지 말라. 근데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들과 사귀지 말라. 이런 말씀을 알려주시는데, 5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먼저? 예,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자, 여기까지만 일단 보세요. 여기서 음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꼭 무슨 남하고 간음을 한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없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없이 어둠에 속하여 살아가는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 사귀지 말래요. 이것은 일단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영적 간음을 하며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자기 자신이나 우상을 들여다 놓고 살아가는 불신자들. 온갖 기쁨이 자기의 기쁨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 이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탐욕은 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의 내용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사귀지 말라. 교제를 나누지 말래요. 이 얘기는 어떤 말씀이 아니라고 그러죠? 이 땅에서 전혀 어울려 살아가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세상 밖으로 가야지. 세상을 떠나가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말씀이냐? 그거를 다음 구절에서 알려주시는데, 이어오는 구절에서는 좀 다른 각도에서 알려주세요. 이걸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곧 뒤에 오는 11절에서 13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 이런 교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11절에서 13절 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지금 이런 자들이 교회 밖에 있는데 사실 그들은 상관할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다가 멸망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거죠. 이제 너희가 주의를 깊게 하여 살펴볼 것은 교회 안에 형제라 하는 자들 중에, 즉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 마치 어둠에 속한 것 같이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자 같이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 자리에 음행과 탐욕과 우상숭배로 온갖 자기의 기쁨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과 사귀지 말래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귐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성도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교제는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주 안에서 나누는 형제의 교제는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어둠에 속하여 살아가는 거,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거 우리와 상관이 없지만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어둠에 속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한 몸이니까. 교제를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떤 교제를 나누고 있고 지금 내 형제는 어떤 교제를 나와 나누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어둠에 속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으면 즉 그 안에 예수님이 전혀 계시지 않은 것처럼 말을 하고 전혀 믿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으면 뭐라고 하세요? 그들의 삶에 참여하지 말라. 그들과 하나 된 어둠의 교제를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어둠인 것처럼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어두움을 올바로 판단하고 책망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책망하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더 심하게 나갔을 경우에 뭐라 그러세요? 맨 마지막에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그러니까 이게 이 모습이 지나쳐서 전혀 믿음이 없는 부인하는 모습으로까지 가면 결국에는 교회 안에서는 교제 나눌 수 없는 자로 내어 쫓으라고 하세요. 교회 안에는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다른 구절에 가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과 사단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세상에서 어울려 살아가지 못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교제를 지켜야 하는 책임이 우리 각 성도에게 있다는 거죠. 교회만이 아니라요, 우리 각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둠에 속하여 살아가려는 죄성이 있죠. 그러면 우리도 속히 회개하고 그 죄를 다루어서 잘라내고 예수님께로 돌이켜 예수님과의 빛의 교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에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즉, 교회가 그런 죄를 다뤄주라 그러잖아요. 그런 교제가 있을 때 그 죄를 다뤄주는 사역을 해야 하듯 우리 안에도 죄를 다뤄주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그 빛으로 내 어둠을 드러내고 그 어둠에서 돌이켜 예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회개는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성도의 삶에는 끊임없는 회개가 있죠. 그게 우리의 어둠을 책망하고 잘라내고 돌이키는 모습입니다.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다. 아이고 내가 돌이키고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절 오늘 보면 11절 말씀은 어두운 이 세상을 떠나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 없는 세상 죄인들의 삶의 모습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 자신과 교회 안에서도 그런 교제가 있다면 그것을 책망하고 더욱 우리 교제 속에서도 누가 중심에 계셔야 될까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교제를 나누고 빛의 나라인 천국의 삶을 증거하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형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며 빛으로 살아가라. 이 삶을 누가 완전하게 살아주셨을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받아주시고 우린 그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요. 도리어 책망하는 완전한 빛의 삶을 사셨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셨나요? 떠나다르신 거예요? 아니죠. 세상에서 죄인들과 함께 살아가시며 그런 빛의 삶을 사셨습니다.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 없는 자들의 교제 속에서는 그들의 교제에 참여 안 하세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교제 속으로 안 들어가요. 그들의 교제에는 그들은 뭐라 그러셨죠? 항상 예수님이 입술로는 섬기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저들과는 한 교제를 나누지 않으십니다. 세상적으로는 너무 도덕적으로는 창녀 세리와 같은 죄인들이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자들과 교제를 나눠요. 자기들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들, 회개하고 예수님을 원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어둠을 드러내시는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따라왔죠? 어둠이 빛을 좋아해요? 그 어둠에서 빛으로 속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지만 어둠의 본성은 어둠이 드러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셔야 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 예수님의 삶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철저한 인본주의, 예수님이 없는 그 자리에 있는 우상 숭배의 삶에까지 참여하여 그들과 하나 되고 그들의 삶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내 삶과 똑같다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이상해야 돼요.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랑 똑같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참 불쌍하다. 참 안됐다. 정말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겠죠. 물론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으로 당을 지으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어둠의 교제를 은밀하게 나누려는 모습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이 고린도전서의 모습. 우리는 믿음을 증거하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왜 창피한 거예요? 예수님이 창피한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상 얘기를 해야만 뭔가 얘기가 된다고 생각해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하는 교제죠.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님이면 그분을 기뻐하게 하는 교제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이런 교제를 나누어야 돼요. 자꾸 다른 교제를 모으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어둠을 만드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둠을 드러내고 올바로 판단하고 책망하여 그렇게 어둠으로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 형제를 어두운 죄에서 건져주는 빛의 교제로 이끌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참 빛이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거는 교회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가정에서도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이것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곳이 완전하지는 않죠. 우리의 삶도 완전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돌이키고 주님께로 회복하는 믿음의 회복이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빛의 현실인데 한 가지 기억하며 살아갈 게 있어요. 뭐 저도 기억해야 되고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선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생각이든지. 복음 말씀의 선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혀 믿음이 없는 것 같은 데서 나오는 말과 삶과 행동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음행과 탐욕과 우상숭배에서 나온, 즉 예수님이 전혀 내 삶에 없는 것 같은 데서 나오는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마치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까지, 내가 받은 구원의 현실을 부인하는 것까지, 예수님 나라에 내가 속해 있는 것을 부인하는 것까지, 그래서 믿음을 부인하는 것까지 가는 모습으로 나누는 교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거기까지 간다면 스스로도 판단해야 되고 형제들도 올바로 판단해 줘야 돼요. 그리고 빨리 책망하고 돌이켜 회개하기까지 우리 교제를 예수님 안에서 순결하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지금 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그래서 이런 교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면서 자라가야 됐죠. 그런데 여기 그 11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제 속에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 그래서 우리가 열매 없는 어둠의 교제를 나누지 말고 그것을 책망하라고 하실 때 이 책망하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책망하라. 그냥 왜 이런 교제를 나눠요 하고 꾸짖으라는 거예요? 그냥 책망, 혼내라는 거예요. 이 단어의 뜻의 원어적인 의미는 그저 꾸짖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어로 하면 expose, 드러내라는 뜻이에요. 드러내라는 뜻은 어떻게 하면 어둠이 드러날까요? 뭘 비춰야 될까요? 빛이에요. 빛을 비추어 어둠을 드러내 보여주라는 거예요. 만약 그분이 믿음이 있는 형제라면 그 빛에 비추어서 자기 어둠이 드러나면 그걸 깨닫겠죠. 그러면 형제를 어둠에서 건져주는 게 되겠죠. 그리고 그 형제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Expose, 드러내라. 그래서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둠을 빛에 비추어 드러내라. 즉 어둠을 몰래 숨겨놓지 말고 그것이 얼마나 어둠인지를 빛으로 드러내고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빛은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그 죄를 드러내 보여주라. 우리 자신의 삶에서도 그래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의 빛에 늘 나를 돌아보며 내 어둠을 드러내 봐야 돼요. 자꾸 숨기며 은밀하게 가면 안 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형제들과의 교제에서도 그런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저 꾸짖으라는 게 아니라요, 복음, 예수님, 그분의 사랑, 은혜, 이런 빛을 자꾸 비추어줘서 그 안에서 자신의 그 어둠을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형제를 구해주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의 치리사역도 그런 거죠. 교회의 치리사역은 형제의 어둠을 말씀에서 비추어 드러내서 형제를 건지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빛으로 다시 속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처럼 살아갈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만 이렇게 하시는 분도 빛 되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말씀으로 우리의 어둠을 비추시고 우리 죄를 드러내시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서 함께 빛을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현실이고 계속해서 이것을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5장 14절에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은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비추고 계세요. 참빛이 우리를 항상 비추고 계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비추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운 죄악에 계속해서 머무르며 살아가지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죄를 드러내시고 돌이켜 회개하여 빛에 속한 자로 우리를 지키며 깨어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그것을 이제 잘 아는 한 사건이 있어요. 그 사도 바울, 사울이 바울이 된 사건 아시죠? 그때까지 사도 바울은 자기가 빛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깜깜한 어둠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깜깜한 어둠인 사도 바울이 자기가 빛인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하다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참빛을 만나요. 참빛으로 자신을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요. 영적 소경되었던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되고 그때 자기의 어둠이 드러나서 회개하고 돌이켜 어둠에서 빛 되신 예수님께로 속하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예수님의 사도로 세워져 어두운 이방 땅에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일어난 사건일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빛 되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둠을 비춰서 우리 죄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빛 되신 예수님께로 속하기 위해 이제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나라에 속하여 빛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의 현실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자, 이 구절을 다시 말하면은요,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빛 대신 예수님으로 비춰주셔서 우리 어두운 죄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다시 빛으로 돌이켜 빛 대신 예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회복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책망을 받는 모든 것, 즉 우리 안에서 드러내는 모든 것들, 이제 그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어둠을 드러내시는 목적은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려고, 빛으로 속하게 하시려고, 어둠에 계속해서 머물러서 멸망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다시 빛으로 속하여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도에게는 어둠에 있지만 그걸 비추는 곳마다 다 빛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지 않나요? 결국은 천국에서 우리가 완전한 어둠이었고 그걸 완전히 드러내셔서 완전한 빛으로 살아가게 하실 거잖아요. 그 은혜가 지금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죄에서 기쁨을 찾으려던 삶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서 기쁨을 찾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기쁨, 우리 진짜 예수님을 섬기는 데서 오는 기쁨 맛보며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기쁨의 중심이 나에게 있으면 절대 기쁨 없어요. 잠깐 동안 느끼는 쾌락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내 속사람의 기쁨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쁨을 찾기 위해 자꾸 내 기쁨,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이걸 찾아가요.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참 기쁨은 언제 찾아올까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참 기쁨입니다. 사라지지 않을. 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찾고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고 드러나는 것마다 빛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 죄를 좀 드러내서 빛에 비추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꾸 어둠의 일에 머무르지 말고 그저 내 기쁨 찾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세상에서 기쁨 찾는 것에 어울리지 말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더욱 나와 빛에 속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누는 사랑의 교제를 통해.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둠의 일을 책망해요? 안 해요. 왜? 자기도 어둠이니까. 그들은 자기의 어둠이 드러나지를 원치 않기 때문에 절대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드러나 빛에 속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지 않아요. 믿는 성도라고 해도 이런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둠에 머무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어둠의 은밀한 것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절대 빛으로 오지 않아요. 그 얘기는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마음이 없고 자기 기쁨을 원하며 살아갈 때 우리도 어둠 속에 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실제로는 이게 어떤 모습이냐 하면 빛을 없애고 죽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그 빛을 싫어하여 죽였잖아요. 내 안에서 그런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죄인들은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자기 행위가 악하여 여전히 악을 행하기를 원하고 여전히 자기 기쁨을 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둠에 거하기를 원하고 빛으로 나아오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도 어둠에 머무르며 자기 기쁨을 얻기 위해 빛을 죽이며 살아가려고 해요. 예수님께로 나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그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세요. 결국은 예수님의 은혜로 복음 말씀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우리 어둠을 책망하시고 드러내 보여주시고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세요. 그리고 빛에 속하여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게 하십니다. 3장 21절에 요한복음 그 다음 구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안에 진리 대신 성령님이 있는 자들은 잠시 어둠에 거하더라도 또다시 빛으로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이러지 않았나요? 그들이 완전하게 다 빛으로만 살았어요? 절대 아니에요. 어둠이었다가 구원의 은혜로 빛에 속하게 된 성도들이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때때로 말하기도 부끄러운 은밀한 죄를 행하며 어둠의 일에 참여하려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의 빛을 비추시고 그들의 어둠이 드러나게 하시고 책망받게 하시며 회개하고 돌이켜 빛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세요. 이것이 평생 그들의 삶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아브라함 그렇게 갈대우르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또 하나님 버리고 가나안 땅 버리고 살아가는 어둠의 죄악이 있었죠.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고 또 끌고 오세요. 또 빛에 속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죠. 모세도 죄를 지었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롯 아시죠? 롯.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들의 삶의 원리를 따라 어둠처럼 살았잖아요. 내버려 두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고 그를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빛에 속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중 빛의 나라에 속한 성도 중에 하나도 어둠에 참여하여 멸망에 이르는 일은 없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그냥 아, 뭐 언젠가는 어둠에서 건져주시겠지?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어둠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까지 바치셔서 그 아들이 우리 어둠을 지고 어두운 지옥 심판까지 받으시고 우리는 빛의 나라에 속하게 해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계속해서 어둠을 책망하고 빛으로 나아오는 삶으로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천국 가는 날까지.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입니다. 결국 천국에서는 다시는 책망받을 어둠이 없는 완전한 빛으로 우리 예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죠. 그 분명한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그것도 내가 뭘 잘하고 못하는 거에 따라 바뀌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뤄놓으셨죠? 그 소망을 가지고 심써 우리도 빛에 속하여 예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 삶에 더욱 자라갈 수 있도록 살아가야죠. 다시는 드러날 죄가 없이 드러나는 모든 것이 그때는 다 비칠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삶처럼 온전히 살아가는 걸까요? 예수님의 삶. 너무 기대되고 너무 놀랍지 않나요? 내 안에서 드러나야 될 게 지금은 막 어둠밖에 없는데 그날에 가면 다 빛만 드러나요. 내 속 안에서 숨기고 있던 것도 은밀한 죄가 아니라 다 빛이에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만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올 거지만 시작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명하시는 거예요. 그 천국의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천국에 속한 빛의 자녀들이라고 선포하시잖아요. 책망받을 어둠이 없는 삶, 드러날 어둠이 없는 삶, 드러나는 모든 것이 빛인 예수님의 삶, 천국 생명으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어둠을 대신 지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3일 후에 부활하실 때 우리도 빛 대신 예수님의 형상으로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하시죠.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지금은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비추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깨어 어둠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어둠을 책망하고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와 빛의 교제를 나누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천국의 기쁨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자인데 이렇게 안 못 살아가는 것은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죠.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이미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어둠처럼 살아가고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어둠이고 세상 사람들의 원리고 그들의 말이고 그들의 생각이면 정말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 거잖아요. 저를 위해. 거기 머무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괜찮은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먼저 그 죄의 어둠을 드러내고 우리 교제에서도 어둠을 책망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으로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살아가기를 열망하고 심쓰라.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시고 더욱 빛으로 나아오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또 우리의 어두운 죄악들을 인정하며 우리 빛 대신 예수님께 속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게 하여 주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섬기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도되 육신이 약하여 죄인 중에 괴수처럼 마치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나 중심으로 내 기쁨을 위해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 죄인들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어둠을 더욱 예수님께서 비추어 주시사 책망하시고 더욱 그 어둠에서 나와 빛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